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막힌 말씀들이 가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오묘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막히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욥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하고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흔하디흔하다 싶은 물 있죠. 모를 때는 아, 물 좋은 거지 이 정도입니다만은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기가 막히는 일을 하는지 알고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모든 물체는 기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줍니다. 유일하게 물은요. 기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줄다가 4도씨부터는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얼음이 물보다가 가볍습니다. 이 땅의 생물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가령 얼음이 만약에 물보다 무겁다면요, 날이 추워지면 강바닥에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 강바닥부터 얼어붙습니다. 무거운 얼음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부터 얼어서 올라오거든요. 이러면 강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 얼음이 가벼우니 강 위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강 밑에 있는 생물들이 보호받고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막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이 이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소 78%, 산소 21%, 합치면 99%예요. 나머지 1%의 다른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율이 흔들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왜이 자연현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땅속에서 캐낸 그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뽑아내서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이 별로 없는데요. 약간의 변동 때문에 지금 이 기후가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는데 너무 흔한 것이고 너무 편한 것이지만 조금 알고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놀라운 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거기 녹아 있는 것인지 알면 알수록 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셨나?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차이가 뭐냐? 이런 걸 알면 물, 공기,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하며 사는데, 이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내 맞나? 자동으로 다 주어진 거 아니냐? 감격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소 중에 오늘은 이 우리가 쓰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말, 언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설교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좀 이상한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한 번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 알면서 말을 하는 것이 이 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참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만든 분이 누구죠? 아이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 말을 만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세종대왕 이럽니다. 세종대왕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만약에 우리 말을 만들었다면, 그럼 세종대왕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안 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은 본래 있었어요. 그럼 세종대왕이 한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수 있다는 것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하고는 비교하면 이 글자를 만든 것이 훨씬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글자를 만들어 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세종대왕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상에 지금도 말은 있는데 이거 이 글자 표기하는 방법이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세종대왕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글을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을 주신 그분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오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소치올림픽도 있었고 했으니까 텔레비전 보시면 소련 글자 좀 보셨죠? 소련 글자가 영어하고 닮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 말하고 닮았어요? 영어 비슷한데 발음이 좀 영 이상하더라 이런 느낌이 조금 드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영어 글자 같긴 한데 꼭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글자도 들어 보이시죠? 원래 러시아에 문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옛날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선교하러 가면서 문자가 없는 그 나라에 문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 그들이 쓰고 있던 그리스 글자 있잖아요. 그리스 글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어줬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 그리스 글자하고 혼돈이 안 되도록 어떤 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 글자나 저쪽 그 지방에 있는 글자들은 대체로 원래 출발은 그리스 글자 대문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글자 없는 민족이 참 많다는 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요. 글자 없는 나라에 가서 글자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나라 글자를 가지고 그 나라 글자를 표기하는 법을 만들어주고 며칠 전인가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했는 나라가 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말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요.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 거죠. 그 유명한 것이 왜 신라시대 때 뭐 향가 이런 말 있죠. 뭐로 적혀 있느냐면 한글로 한자로 적혀 있어요. 한자로 적혀 있는데 그걸 한자 잘 아는 사람 보고 읽어가지고 무슨 뜻이냐고 해석해 보라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글자는 한문자인데 소리는요? 그게 한국말이에요. 글자는 한문인데 소리는 한국말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실런가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콩글리시란 말 들어보셨죠? 코리안하고 잉글리시하고 짬뽕을 해놓은 콩글리시가 있는데요. 이 콩글리시는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아는 사람이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국말 모르는 미국 사람이 이 콩글리시를 읽으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하나 해볼게요.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거. 도그 테이블. 이게 무슨 뜻이죠? 도그는 개고요. 테이블 모르실 턱이 없는데 미국 사람한테 이게 뭐냐고 물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해석이 되나요? 유명한 콩글리시입니다. 개판이죠. 미국 사람이 영어로 된 이걸 읽고 이게 개판이라는 뜻을 알아챌 수 있나요? 안 돼요. 왜요? 빌려오기는 영어 글자를 빌려왔지만 그 뜻이나 말은요 이걸 한국 의미로 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이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말을 기록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중국 글자를 빌려다가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뭐 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설을 할 때에 원고를 이렇게 펴놓고요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요 한국 사람도 되게 좋아한다 그죠? 그분이 쓰여져 있는 원고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한국 글자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한 글자 없어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안 A-N 찍 하고요 N-Y-O-U-N-G 영 그 다음에요 H-A SE, 그 다음에 YOU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 글자로 그렇게 써놔놓고 영어식으로 글자를 읽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것도 또 영어 냄새 많이 나는 식으로 발음이 나잖아요. 우리 귀에 그게 안녕하세요로 들릴 뿐이지 그걸 읽고 있는 사람이 한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 이전에 이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없다는 건 이해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물에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참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셔요? 저기 밖에 있는 나무 누가 이런 걸 보고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조상들이 살던 시대도 이미 이걸 보고 나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누가 붙였을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오늘 낮에 누굴 만나서 점심을 한 끼 얻어먹고 집에 갔어요. 자, 집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도 없고 내가 먹은 음식에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오늘 낮에 누굴 만났거든요. 누구 만났는데 누굴 만났지? 얼굴이 동그랗고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고 눈은 쪽 찢어졌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누구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냐. 그 만나서 뭐 했는데? 그 점심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뭐 얼마나 그게 어려워질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물에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 지식의 정보나 전달이 전혀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래부터 사물에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붙였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시나요? 컴퓨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 우리말 아니세요? 이런 사람 없겠죠? 없던 걸 새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이름을 그분들이 컴퓨터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없던 물건이 만들어지면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시작할 때요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시니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다음에 궁창 위에를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 아래를 땅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짐승의 이름은 아담이 붙였죠. 그런데 아담이 붙인 그 이름이 전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물의 이름들이 다 붙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드신 그분이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선물인지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물의 이름이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언어, 말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단합하는 거예요. 함께 뭉쳐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 됩니다. 언어를 줬더니 이 좋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걸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 또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늘로라도 도망가자. 그렇게 해서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땅을 흔들어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뭉개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란케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단합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란케 해서 다 흩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또 심판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혀 죽지 아니하고 일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일을 중지시키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언어를 혼란시켜버린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였는가 이것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언어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하셔요. 여러분 한국에서 책 많이 팔린 책이요. 1984란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절에 한때 유행하던 책이라서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1984라는 책은 최소한도로 알아둬야 현대인다우게 글을 읽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책을 쓰신 사람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동물농장으로 유명합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적에 글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1984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뭐 요즘 신문 사설에 어쩌다가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쉬운 용어예요. Big Brother. Big Brother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게 그 뭐야 우리말로 그냥 막 신문에 나와요. Big Brother. 모든 백성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가장 큰 형님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국민들을 일일이 다 감독합니다. 가끔 저 좀 오래된 영화 같은데 보면 어떤 사람이 욕을 하니까 벽에서 삑 하고 경고가 나오고 하는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시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1984. 1984년 가는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80년대 초반에요. 북한에 1984년에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한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이 1984라는 소설이 그려주고 있는 그 장면이 저 북한하고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빅브라더라는 한 사람 밑에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둔 책이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읽었죠. 전 그런데 잘 안고 시켜요. 택 뽑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런 사람이 이 책을 봐야 됩니다고 항목을 쭉 했는데 한 20가지쯤 깔려 있었는데요. 제일 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언어의 조작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언어학도라면 보세요. 요 구절에 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이 나라의 그 주인공은요. 이 통치 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단어를 모든 문헌에서 삭제하는 일이 이 사람의 임무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상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모든 백성을 통제할 때에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그 뜻과는 다른 어떤 그런 단어가 있으면 이걸 모든 문헌에서 다 삭제하고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초보적으로 언어를 조작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보적인 방법이죠. 그럼 이 초보적인 방법이지만 언어 조작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생각이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이 소설입니다. 책 제목이 왜 1984냐?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이 작품을 쓴 것이 1948년이었어요. 48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하나 썼는데 이걸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끝에 1948년에 썼으니까 끝자리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가 붙인 게 1984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이게 1984년에 저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책 많이 팔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948년이니까 20세기잖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고의 극작가가 머릿속에 겨우 생각해낸 게, 아, 이렇게 언어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겨우 해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년도 더된 창세기에 말이죠.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해서, 이게 언어 조작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옛날부터 이 땅에는요,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제국이 유지가 안 돼요. 항상 분열되고 쪼개져 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어는 통합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 모든 나라가요, 한 나라, 하나의 언어를 쓴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의 언어를 쓰라고 해도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지방마다, 부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이러니 힘으로 어떻게 해서 점령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중앙의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언어, 쓰는 언어별로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흩어버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건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쿠르드족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터키 땅에 있고, 일부는 이란에 있고, 일부는 이라크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터키 사람이 안 되고, 이란 사람이 안 돼요. 안 되고 국경지대에 모여서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 나라에서 각각 핍박을 받고 언제 한 번은 또 많이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땅은 없는데 문제는요, 자기들만 쓰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살아있는 한그 나라의 동화가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해서 한 사람의 통제 밑에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 안 하셔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한 사람 밑에 모든 인류가 통합되는 이런 것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 이거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언어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2000년도에 통계가 나온 게 6,800개라고 나왔어요. 6,800이니까 이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참고로요,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게 뭐늘 달라지니까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아마 한 200개 안팎 정도 될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해봐야 200몇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다면, 언어가 6,800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언어가 이 땅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어라는 것이 진화하듯이, 그죠? 한 언어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언어는요, 이 갈라져 나갔으면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 이렇게 통합을 하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재 언어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말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말몇 가지만 살펴봐도요, 언어는 너무너무 꼬여 있어서, 아무리 갖다 붙여놔도 이게 합쳐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빼빼 꼬아놨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배우려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옛날에 유명한 선교사가 교회에 임직시 갈때 가가지고요. 임직시 갈 때가 축사하라고 그랬더니 나와가 이랬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오늘 장로 두 마리 하고 집사 세 마리 하고 이랬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앞에 뭐, 투, 집사, 쓰리, 장로, 이러면 간단히 끝나요. 근데 우리말은요, 집사 둘 다음에 붙는 단위가 달라요. 말마다 이게 다 달라요. 외국 사람이 이거 헷갈리기 참 쉬워요. 어렵단 얘기죠. 보세요. 영어는 앞에 1, 2, 3 이것만 붙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둘 이상이면 S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다 되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여러분, 책은 한, 책한권 이러죠. 연필 한개 이러죠. 종이 한 장이죠. 집은 한 채죠. 말을 헤아릴 때는요, 말한 말이 더 좋지만 말한필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헤아릴 때는요, 장로 한 기분이 좋으면 한 분, 기분이 나쁘면 한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여러분, 사람 헤아릴 때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위에 사람이면 한 분. 막 비슷한 친구 사이면요, 한 명. 경상도 사람은 이때 명안 쓰고 놈자 써요. 한 놈. 이러면 이 친하단 뜻이에요. 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기분 나쁘면 한 놈. 뒤에 뭘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말 배울 때 이거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그래, 나무 장립 쪽에 축하하는 장례식에 와가 축하합니다 해놓고 장로 한 마리 하고 집사 세 마리 계속했냔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단어 하나, 가령 예를 들어서 푸돈, 뭐 입다 쓰다 뭐 이런 거 전부 푸돈 하나면 다 돼요. 근데 우린 다 달라. 보세요. 시계는 찬다 그러죠. 양말은 신는다 그러죠. 뭐 귀고리는 단다 그러나요? 허리끈은 맨다 그러죠. 리본은 꽂는다 그러죠. 서양 사람도 이거 안 헷갈릴 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양말 맨다, 허리끈 신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꼬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절대 안 헷갈립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한데 이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또 마찬가지예요. 전 옛날에 영어 공부하면서 참 신경질 난것 중에요. 동사, 우리말, 뭐, 우리말처럼요.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래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다 되잖아. 근데 영문자석은 왜 너무 변화가 그리 많노? 3단 변화. 외운다고 옛날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잘 모르는 단어들은 대체로, 잘안 쓰는 동사들은 대체로 규칙으로 변해요. 그런데 많이 쓰는 동사일수록 불규칙하게 변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동사일수록 불규칙하게 변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배우는 우리한테는 일부러 애매기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외운다고 고생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어가 섞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베베 꼬아 놓은, 아,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섞어 놓으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제3의 언어가 나올까요? 아니면 끝까지 둘이 안 섞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섞입니다.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던 한국 사람들 있거든 한번 보세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쓰는가, 아니면 한국말을 쓰는가? 안 섞여요.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 다 영어 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살거든요. 영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언어가 섞여서 하나 되지 않도록, 절대 안 섞이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꼬아놨어요. 안 섞여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부러 주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장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장치는 평생 갑니다만은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요, 보통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13살까지만. 태어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13살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3살 이전의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무슨 언어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한국에 갖다 놓으면 한국말 쓰고요. 미국 갖다 놓으면 영어 배우고요. 심지어 한 집안에서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쓰도록 하는 집에 넣어놓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배워요. 세 개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미 3개 국어, 4개 국어 능통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 여기저기 다녔던 아이들 있죠. 여러 나라 말을 한꺼번에 다 해요. 13살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지나면요,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배우려면요,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도 잘 안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어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혼자 가만히 놔둔 다음에 13시 넘었어요. 그러면 걔는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정답은요, 말 못해요. 못 배웠으니까요. 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입 안에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혀입니다. 혀가 만약에 조금 짧아지면요, 아니 사고로 혀를 다쳐가지고 혀가 없어지거나 잘려버리면요, 말 못합니다. 혀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이빨이 혹 한두 개 빠지면요, 우리 말이 샌다 이러잖아요. 이빨도 말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입술, 이빨, 그 다음에 이빨 뒤에 딱딱한 부분 치경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연구개, 이거 전부 말하는 기관이에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말이 아주 달라져요. 어떤 특정한 지방 사람들이 특정한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닌데 눈곱만큼 조그만 차이 가지고 발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발음 못하기야 유명하게 경상도 사람인데 흉내를 좀 내면 쉽지만,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정말 약간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여하튼 우리 사람들은요,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 외에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가끔 동물들이 사람 흉내 내고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흉내 낼 뿐이지 그게 말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흉내 낼 뿐이지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관을 준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줬더니 이거 가지고 잘 써야 될 건데 단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흩어버렸단 얘기죠. 갈라놓으신 거예요. 갈라놓았는데 이게 절대로 안 합쳐지더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아주 지혜로운 방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을 쓰게 될까요? 천국 가서 한국 사람은 한국 쓰고 미국 사람은 영어 쓰고 이래가지고 얘기가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쓸데없이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다 이래놨더니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언어 연수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문 언어 연수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저 천안에 있는 선문대학교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문선명 총재께서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이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걸 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천국 언어를 새삼스럽게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바벨탑 시절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언어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갔을 때는요 다시 원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로 통합시켜 주실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했어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귀에 자기 말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되어버렸던 이 언어가 나중에 다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한 그 특별한 예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천국 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다 회복될 거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물이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 좀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고민거리가 전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민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얘기도 한번 합시다. 그럼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눈 멀고 귀 멀고 또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붙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안 되냐 그러니까요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이 아이가 몰라요. 그걸 어떡합니까? 샘가에 앉아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흘려요. 그런 다음에 손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글자를 쓰는데, 뭐, 워터겠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보기에는 이상한 짓이에요. 손에 물을 흘리고 나면 이상하게 자꾸 손가락을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니까 아 얘가요 아 내 손에 흘러간 이 이상한 액체 이거하고 선생님이 지금 내 손바닥에다가 이상한 표식을 하는 거하고 아 이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언년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사물에 이름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겨우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 나무를 또 만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무 손바닥에다가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아, 이걸 의미하는 거다. 자, 겨우 두 개 알아진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는요. 사물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켜줘야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쓰는 이 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감동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셨으니 이 말을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의 혀가 왜 혀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관 중에 가장 대표가 이 혀예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혀는 비유컨대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조그마한 키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혀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배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쓰면요. 혀는 불이래요.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를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잘못 쓰면요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까지 말했어요.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높은 분들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본인도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온 국민을 분노케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말 한마디가 내 형제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정말 귀하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우리 사람끼리도 이 소통이 되어야겠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도 소통하도록 주신 것이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고 이거 정말 잘 써야 된다는 뜻이죠. 가끔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줬는데 이걸 잘못 써버리면 독약이 되는 수도 도로 있잖아요. 여러분 아편이라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몰핀이라 그러면요? 고통스러워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병원에 가서 죽을 것 같이 아파도요. 이 몰핀 한 방이면요. 그 고통을 다 잊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몰핀이나 아편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경로를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진 것이지만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감사하면서 정말 잘 쓰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거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좋은 말만, 형제를 이렇게 세우고 가족을 이렇게 세우시는 좋은 말만 쓰고 하는 게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